작년에 2012년, 2012년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2012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 2012라는 영화 마케팅이었을까? 그때쯤에 그 마야 문명의 무슨 달력이라고 해서 지구종말 2012년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내년이 2011년이고 그 다음에가 2012년인데 그럼 그런 게 좀 더 파퓰러해져야 될 것 같은데 파퓰러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그 영화 홍보하면서 그런 걸 좀 더 띄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간 2012년에 세계가 멸망한다 해서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되게 잘 만든 영화였죠. 스토리는 약했지만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무너지고 지구 쪼개지고 이런 거 되게 잘 보여졌었습니다. 2012년 종말이 다가온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2012년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종말, 말세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뭘 상상하죠? 그 영화적인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어떤 거예요? 막 땅이 갈라지고 뭐 지하철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걸 상상합니다.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흐르고 바다가 다 해일이 덮쳐서 히말라야까지도 해일이 닥치는 뭐 이런 식의 지구가 통째로 자연현상이 뒤집어지는 환경적인 변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뭐 굉장히 파퓰러한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9년에도 밀레니엄 버그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한참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밀레니엄, 뉴 밀레니엄이 되면 모든 컴퓨터가 제로로 떨어지면서 모든 컴퓨터가 올스톱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컴퓨터가 전혀 없는 수동형의 그런 것들을 막 설치하고 관공서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이 들어올수록 설치하고 그래서 그것이 종말의 때다라는 식의 개념들이 또한 1999년에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기 말이 될 때마다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다, 말세다 뭐 이런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더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말세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또 백두산에 화산이 터진다고 하니까 또 말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약간 말세하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뭐죠? 자연재해, 환경적인 고난 이런 식의 생각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그리고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과 함께 대대적인 종교박해가 시작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두려워하고 말세를 부담스러워하며 그 말세를 피하고 싶어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어로는 아니 한글로도 말세입니다.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the last days,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죠? 말세의 고통을 지진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라고 얘기하나요? 종교답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좀 다른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며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할 것이며 사람들은 교만할 것이며 거만할 것이며 사람들은 시기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맥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세 때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지면 말세가 가까워서 곧 세기말적인 어떤 말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러한 고통들이 있는데 이런 내적 태도들이라는 것들 여러 개를 나열하면서 이런 식의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고통이 무엇인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통. 우리는 무엇을 말세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때 오시지 않을 걸 확신하죠. 뭐 저도 확신합니다. 내 죽을 때까지 지상재림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대한 감각들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무엇이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쭉 읽어보기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예, 저는 저를 좀 사랑하는 것 같네요. 돈을 사랑하며, 예, 뭐 돈 그다지. 자랑하며, 어우, 이거는 제대로인데요. 자랑하며, 그쵸? 제 자랑 많이 들으셨죠?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서 잘하지라고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난감할 때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잘 안 들어요, 저도.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전 예전에 이 단어가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무정하며. 무정한 거 죄입니다, 여러분. 무정하신 분. 난 냉정해 그러신 분 잘났다 쿨하신 분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 열받는 건데 속으로 담아두십니까? 모함하며, 뭐 이런 거 많지 않겠죠? 절제하지 못하며, 아 이거 하나 나오네요. 사나우며, 예. 사나운데 해당되신 분들 계시죠? 나랑 눈 마주치고 웃은 사람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함에도 나오네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나 하나 뭐 걸리나 보다. 이건 좀 죄책감 드는데, 아, 난 다른 건 괜찮은데 난 좀 무정한 것 같아. 난 다른 건 괜찮은데 난 좀 교만한 것 같아. 난 다른 건 좀 괜찮은데 난 좀 조급한 것 같아. 아, 난 좀 사나운 것 같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아, 그럼 앞으로는 사납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앞으로는 좀 조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린 그런 도덕적인 명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캐릭터를 잡아봅시다. 이 사람, 말세형 인간이라고는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이 사람의 철학을 봅시다. 철학이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향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사랑한다, 이것을 사랑한다, 이것을 사랑한다. 세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자기 자신, 돈, 쾌락을 사랑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중요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집에서 학대하고 너 같은 놈은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은혜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부정적인 뜻으로 나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 나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난 누구랑 결혼할까? 나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나만 봅니다. 나를 봅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관심사,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인생, 내 배우자, 나.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주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주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출발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 난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루어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아, 나는 골프를 칠 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셨습니다. 아, 너무 먼 걸 들었나? 뭐가 있니? 게임? 아, 게임? 정말 고딩이야? 게임? 우린 청년인데. 아, 그래요. 게임합시다. 게임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은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알았어요. 자기 자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성취시켜야죠. 그렇죠? 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취시켜야 돼요. 그럼 뭐예요?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아,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게임을 해야지. 그게 성취됐다가 게임입니다. 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는 것과 내 자신의 쾌락을 성취시킨 것과 그 사이에 징검다리 노릇을 해주는 대표적인 게 뭐죠? 돈입니다. 그렇죠? 초딩의 가장 큰 인생의 딜레마는 뭐죠? 오락을 하고 싶은데 피치방 갈 돈이 없을 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렇죠? 초딩들의 꿈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부러워합니다. PC방 정도는 갈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식의 딜레마. 너무 작은 걸 들었습니까? 아, 나는 돈 많이 주고 한가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알아냈어요. 나를 알아낸 게 넌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저는 돈 많이 주고 한가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쾌락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징검다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 그건 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실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도움이겠죠.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제공이 그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 돈, 쾌락을 사랑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왜요? 이 쾌락의 사고방식의 사람에 얼마나 거만해질 수 있냐면 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상관없는 모든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거만합니다. 프랑스 혁명 아십니까? 그딴 거 알아서 뭐예요? 돈이 돼요? 밥이 돼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된 거예요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정치권은 어떤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생의 가치? 정의? 사랑의 의미?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한테는. 왜? 나에겐 아주 심플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자기 사랑과 돈과 쾌락이라는 3단 원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은 쉽게 무시합니다. 쿨하게. 아주 쿨합니다. 자신감 넘치죠. 아무것도 몰라요. 철학도 모릅니다. 역사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딴 거 관심 없어. 알아서 뭐 하는데. 왜 나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알면 뭐 하는데? 난 아는 네가 하나도 안 물어. 그럼 알고 싶지도 않아. 난. 내가 관심 있는 거? 뭐가 돈이 되는가에 관심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뭘 하고 싶은지가 관심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돈과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관심 있어요. 역사와 철학, 그딴 건 사소하게 던져버리지만 어떤 펀드가 뜨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신앙이듯 중켜잡고 있는 사람.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그 사람의 자신감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난 그딴 거 관심 없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요?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자기 사랑에서 돈의 징검다리로 쾌락의 완료를 갖고 있는 한 템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 모든 것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요. 두 번째죠. 인간을 잡아보십시오. 캐릭터를 잡아보세요.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떻죠? 처음엔 자랑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세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사납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보죠. 이 사람의 첫 번째 정서는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 정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될 때, 조명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죠.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주목해주고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와, 너 되게 잘났구나 이렇게 바라봐주길 원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정서의 출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자랑의 정서를 갖고 있음에도 본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부정의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들이 다 나에게 관심 있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어떤 관심이요?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무관심합니다. 이 무정과 자랑의 이중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는 정서가 뭐냐면 원통함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날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다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결국 이 이중성의 결과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사람들은 충분히 나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원통함을 갖게 되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원통함을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된 원통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패턴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도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남자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고요. 세상의 여자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럼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아니요. 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는 피해자니까. 난 자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랑거리가 없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주목받고 싶은데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일정한 원통함을 갖고 있고요. 그 원통함은 풀리지 않는 분노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사납죠. 이미 70, 80% 받아 있는 상태로 인생을 출발하기 때문에 사납습니다. 어디서나 사납습니다. 그 사나움이 정당화됩니다. 왜요? 난 피해자니까. 그리고 조급합니다. 이 조급하다는 건 조금 적용적인 단어 하나를 더 뽑아낸다면 집착합니다. 내가 뭔가 빨리 쟁취해내려고 하고 꼭 쟁취해내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부여잡습니다. 이게 조급과 이 사나움의 정서는 어디서 출발하나요? 자랑과 무정의 이중정서가 원통함을 풀지 않은 정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조급함과 사나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섯 가지는 한 가지 그림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정서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사회적인 태도는 어떻죠? 이 사람의 사회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말은 부모를 배역하고 거역하고라는 표현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자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아니면 눈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모를 거역하고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 비방하고 시기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무엇일까? 이것도 하나로 엮어봅시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사회적인 태도를 표현하나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 세상에서 지가 혼자 뚝 떨어지고 혼자 성인이 돼서 인생을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의 기본은 그가 자기의 출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늘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분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요.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고 돈을 내놓으라면 돈을 내놓습니다. 왜? 때리니까. 이게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태도에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나는 정말 미약한 자여서 내 부모에게 큰 빛과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는 심적 태도. 감사의 태도. 내가 나 혼자 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치원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나를 가르쳤던 사람, 내 주변 사람, 친척, 내 하나가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살아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가 땅에서 불쑥 솟아난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공동체의 의식이 없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연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회적 태도를 갖나요? 비방하고 배반하고 모략하고 합니다. 왜요? 어떤 태도입니까? 모아보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뜯어먹으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나는 세상에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그지 같고, 학교도 그지 같고, 교회도 그지 같고, 집안도 그지 같습니다. 난 정말 이런 데 떨어진 거에 열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떻게든 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이든가 내 교회든가 내 학교든가 이 세상을 이용해 먹어서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이루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식의 사회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세상은 정글이고 나는 외로운 표범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뭐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아봅시다. 어떡해. 이거 비싼 거지. 지금 누구 얼굴이 이그러졌느냐? 일단은 예, 현우 거예요? 현우야 미안해. 현우야 괜찮아?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지? 야, 일단 지훈이가 아니라 덜 미안하다. 야, 예, 간사님 거였으면 내가 마지막 날 깽판 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니께 좀 더 싸죠? 비싼 거야? 얼마야 이거? 어? 70? 아, 정말 미안하다. 70만 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요. 예, 멀쩡합니다. 예. 돌아와서 이 사람 캐릭터 한번 잡아보죠. 어떤 사람이에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그럼 진짜 돈 많이 벌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져서 즐거웠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에 부모가 세상에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아껴주지 않아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노가 내 마음에 있어서 사납고 조급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은 참 그지 같아서요. 난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고 피해만 봤고요. 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누구를 뜯어먹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사람입니까? 왠지 가까이 느껴집니까? 이 마음속에 거만이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 분노와 사나움이 있으며 마음속에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듯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는요, 교회에 다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있진 않나요? 우리가 한 가지 덕목, 아 내가 좀 사납긴 하지. 한 가지 부분, 아 내가 좀 냉정한 것 같아. 그래, 주님 제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율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서 자기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서 도움받은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고통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의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세인지 아십니까? 말세가 지나면 말세인가요? 태풍이 불면 말세인가요? 화산이 터지면 말세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대는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 시대의 종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것이 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때 시대는 세상은 어둡고 무너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그 시대가 어둡고 무너져가기 때문에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것 참 고통스러울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앉은 애가 지만 생각합니다. 지 인생에만 관심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관심 하나도 없고 정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기를 방청객처럼 바라봐주길 원해요. 높여주길 바랍니다. 사랑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해줘도 감사할 줄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뜯어먹으려고 잘려듭니다. 비방합니다. 속입니다. 모욕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정말 거머리 같은 인생. 인생에 몇 명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학교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대학 교수가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이런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그것이 고통의 때입니다. 이 고통을 받아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런 고통의 시절들이 그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사실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겐 관심조차 없으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인생과 자기 입장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첫 번째,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건 고통의 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안에 함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내가 내 인생에 함몰되어 있어서 아,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난 뭘 좋아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데 인정해주고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속에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 행복한가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세상에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나는 야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진정한 고통은 그 사람과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보다 그 사람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 그 끊임없는 내면 사랑받지 못했다는 분노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단절감. 그렇게 서 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장 큰 아이러니 그거죠. 그 사람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을 욕망하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두 종류의 고통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아 내가 좀 부드러워져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걸 고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고통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해지고자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 화산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해일처럼 사람들을 덮치고 나갈 때 거기에 몇몇 사람이요.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들이 제발 살아남기를. 저들이 저 고통 속에서 매몰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사라지지 않고 저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를 몸부림쳐서 저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격려합니다.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격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아, 색이 말이라 다 이런 건가 보지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말세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세의 그 고통한 때에 내가 이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의 때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세적인 인간형이 돼서 고통스럽고 그런 인간과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우십니다. 그 고통에서 걸어나오려고 하십시오. 그저 피해자라고 얘기하던가 내 자신을 변명하던가 다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명 속에 빠지든가 체념하던가 하시지 마시고 죄책감에 무덤을 파고 스스로 들어가던가 자기 변명으로 방어막을 쌓던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방어하지 마세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아, 전 진짜 나쁜 놈인군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거기서 걸어나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걸어나올 수 있는 단어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지금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단어이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시하는 자지.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경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의존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고통에서 경건이 바로 걸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경건의 의미는 조금 더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 이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삶이 메말라 있어요. 진짜 메마른 대지처럼 쩍쩍 갈라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마른 대지의 가장 큰 문제는 태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토질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이 메마른 대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대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막혀 있는 것이 이 대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마른 대지, 장렬하는 태양의 문제와 갈라진 대지의 문제와 갈라질 수밖에 없는 토질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자랄 수 없는 이 갈라진 대지 같은 이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의 마지막에 한 줄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저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파이프라인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계속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에서 걸어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 말세 때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좀 보이면 말세야 말세. 곧 하나님이 오시겠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말세의 때가 온다면 그 시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 그걸 걸어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움켜 잡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다시 잡으라는 뜻이지. 말세다고 말을 하는 뜻으로 여기 적어놓으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시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크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깁니다.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양에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자랑의 방식으로, 감사하지 않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참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아요. 감사도 없고요. 자랑의 시작이고요. 그래도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은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나는 자기 사랑의 결론으로 나가. 봉사라면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그들에게 경건한 껍데기 있으나 그 의미가 다시 재해석돼버린 것을. 봉사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일까요?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팩착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통로인데 그것조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기말적인 인간형의 가치관과 정서와 사회적 태도로 그 경건조차도 하층부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기말적인 철학과 정서와 사회적 태도로 재정립해서 자기 인생의 한 규퉁이에 경건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메말라버린 돼지에 그냥 툭 튀어나온 쇠파이프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흉물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와야 돼지가 적혀지는 것을. 여러분,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갑시다. 여러분, 고통의 때를, 여러분들의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제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다. 왜 고통스러우세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우세요?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고통일까요? 고통의 근간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근간은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의 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근간은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정서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의 근간은 내가 세상에서 뚝 떨어지고 내 혼자 제일 잘났고 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고통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받은 게 없으면 죽었습니다. 인간은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나오면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6년, 7년 이상 매일처럼 손이 가지 않으면 죽는 게 인간입니다. 살아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말을 할 줄 아십니까? 생각이란 걸 할 줄 아십니까? 걸어가십니까? 운동을 할 줄 아십니까? 정서란 걸 가졌습니까? 뭔가 느끼십니까? 인간은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모르고요. 격려받지 못한 사람은 격려의 감정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도 받은 것입니다. 아, 그딴 건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런 건 정말 당연시 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모성애가 있으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성애가 우리 가운데 내재적이어서 엎마들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갈아엎고 뒤집어 엎으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깨어나는데 아,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난 모성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 히스테리 부리면서 짜증내면서 열받아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라면 좋아? 무성애. 아이를 보는 기쁨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의 근거가 어딘 줄 알아요? 감사를 알면 고통이 경감됩니다. 자랑을 포기하면 고통이 경감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면 고통이 경감됩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밤에 잘못 들고 막 내 속으로 빠져들으면서 고통스러울 때 언제예요? 이 함정에 빠졌을 때죠. 내 자신이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 아, 난 어떻게 살까? 내 자신이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 내 자랑이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 내 잘남이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 그때가 우리의 진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에서 걸어나오려고 하십시오. 걸어나오는 방법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경건 자체는 두 번째 종이고요. 경건의 뿌리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경건의 뿌리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경건이 출발합니다. 이것이 그냥 1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역사적 흐름으로 이해합시다. 지난주에 정의로 얘기했다면. 내가 경건 설교를 처음 한 것처럼 표정을 짓지 마시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한테 뭐가 해결되어야지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신기하다. 그냥 지나가는 무슨 호랑이 쳐다보듯,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저런 게 있네? 신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내가 내 관심사에 매몰되는 것에부터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다른 표현으로는 객관적인 마음, 객관적인 생각,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저는 마르크스의 결론은 좋아하지 않지만 마르크스의 태도는 참 존경합니다. 영국에서 가난했습니다. 빈민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왜 이 사회구조에서 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의 고통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킵니다. 물론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인류의 고통의 문제로 직면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직면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안이 잘못됐죠.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많은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 자체는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국의 그 당시에 가난했던 지식인들은 지식이고 뭐고 다 필요하니까 먹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물며 그건 단순한 사고의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깨달음의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 내 불족 가운데, 내 불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 뭐 먹고 살아요? 나 누구랑 결혼해요? 나 왜 이런 얼굴로 태어나게 했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만난다면 여러분들 고통의 상당 부분은 경감됩니다. 전 가난합니다. 전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난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바라봤던 세계를 바라볼 때 가난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전 가난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수리남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전 그 사람들과 직면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돈 갖고 투덜거리지 않겠다고. 이제까지 먹고 산 것만 하고 지금부터 나에게 모든 재산과 사회적 위치를 뺏어가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께 누군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면 바로 이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왜 돈이 없어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난 왜 이래요? 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필터링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취업도 안 되는 사회의 잉여인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 해결입니다. 주를 만나십시오. 이게 경건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모든 사람의 심중에 뿌리는 사랑받고 싶은 뿌리입니다. 야, 나 이거 있다 잘났지? 날 좀 봐봐, 날 좀 주목해줘. 나 이렇게 말 잘한다, 나 이렇게 운동 잘한다, 나 이렇게 노래 잘한다, 나 이렇게 활동 잘한다, 나 이것도 갖고 있다, 저것도 갖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에 자기가 만든 어떤 유명한 게임기 하나를 들고 닌텐도를 들고 가서 애들에게 자랑하는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닌텐도를 들고 자랑하는 심리가 무엇이에요? 아들 가운데 관심 받고 싶은 거죠. 닌텐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가기 혼자 그 닌텐도 들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행복해할 것 같아요? 난 이 닌텐도가 있으니 아무도 없어도 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가지면 교실로 가고 싶어 합니다. 존재가 없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뿌리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공간에서 사랑받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발 구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무정한 놈들의 여러분들에게 해먹으려는 생각만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정서적인 충족감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서적으로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정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사라지는 그래서 조급함이나 사나움이 사라지는 그 측면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에게 직면해 보십시오. 내가 나 혼자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음에 직면하셔. 여러분 경건의 뿌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를 만나는 것.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을 가장하고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이것이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성격이에요. 저는 원래 좀 쿨하잖아요. 아 그럼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뭐 남한테 관심 갖고 사나? 아 진짜 모르셔서 그렇지 나 남이 해준 거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오늘은 내가 여기 이세까지 니들이 해준 게 뭐냐란 말이야. 그럼 마인드가 갖고 있는 게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를 만남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경건이 이릅니다. 어떤 경건이에요? 경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애와 욕망은 유사 단어입니다. 욕망, 자기애에 대한 동기부여에서 쾌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동기부여에서 성취로 나아가는 아 하나님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성취로 나아가는 내가 내 자기애와 돈과 쾌락의 3단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치로서의 직면과 소명과 성취로서의 3단 관계 그래서 내 인생이 즐겁진 않을 수 있으나 의미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기부여, 가치의 동기부여로 살아가는 것이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이 즐거웠을까? 정말 즐거웠겠다. 아, 오늘도 태장 맞는 날이네. 와, 빡빡빡 즐거웠을까? 와, 오늘 또 물에 빠졌다. 이번에도 살려주겠지? 즐거웠을까? 발이 얼어가고, 손이 얼어가고, 입술이 떨려가는데, 체온이 내려가는데. 막 돌에 맞는데 즐거웠을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갔는데 즐거웠을까요? 근데 왜는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고 고백할까요? 즐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할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구걸하거나 그 사람에게 베푼다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그를 아껴주고 또 그의 아낌을 받기도 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뜯어먹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키워주는 감사와 나도 세상을 키워나가는 헌신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러한 경건이 유지되고 재생산해줄 수 있는 곳이 생산해내는 곳을 경건의 필드라고 합니다. 그 경건의 필드가 뭐예요? 예배의 장소가 경건의 필드이고 교회가 경건의 필드이고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보는 그 개인 기도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찌저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시간을 경건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경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온다고 경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경건이란 것이 생기는 필드가 어디예요? 그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성해주는 장, 도움의 장이 뭡니까?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경건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경건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경건의 사건 하나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내 안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에 그래서 새로운 방향성이 점검되어지는 그런 경건의 필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패착은 경건의 필드만 만들어 놓고 경건이 있다라고 오해할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쪽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필드를 재건하십시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필드를 재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 나가시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어 공부하다가 좀 손 떼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단어 하나라도 매일매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것도 안 해? 왜 그럼? 오락을 오해하다가 쉬면 감 떨어지니까 그래도 한 번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니? 운동을 오래 쉬었더니 너무 퍼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러닝은 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한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배정하고 계신 여러분. 묻습니다. 그곳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그 경건이 여러분들의 필드에 있습니까? 없다면 그것을 먼저 세우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시간에 사람 갖다 앉아놓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경건의 틀은 갖고 있는데 주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매몰되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감사 없이 어떤 조급증과 사람들을 이용해버리는 이해관계만 내 안에 가득 차오른다면 내가 그것을 덜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곳에서 그 마음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께 만나달라고 하는 그 현장이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서 지켜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했는데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예배를 드려도 잘 안 와요. 목사 설교를 전부 다 열심히 안 하는지. 아, 요즘 기도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쇼핑하든 여기 오지 마십시오. 비장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요. 여기서 사면타로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디? 첫주 은혜 안 되고, 둘째 주 은혜 안 되고, 셋째 주 은혜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화가 나죠. 여러분 신앙 떨어지고 있죠? 몇 주 여기서도 은혜 못 받으면 신앙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생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음의 태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영적인 내 실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쵸? 안 좋아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근데 관망하십니까? 좀 더 비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쇼핑하든 은혜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뇨.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할 때는 그게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아니면 말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굉장히 사고 싶습니다. 사면 돼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아, 너무 비싸네. 아니면 말고. 그건 뭐예요? 사치품이라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체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대체가 가능해요? 축하드립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 여러분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그지같이 해서 전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럼 전 집에 돌아가서 잠을 안 잡니다. 저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고요. 이 주일에 주님을 못 만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나고 사모합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전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집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라도 듣고 누구 오정희 목사님 설교라도 듣고 인터넷을 틀어서 3개, 4개, 5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비장하십시오. 쇼핑한테 하지 마세요. 꼭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투쟁의 필드는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 10분, 15분, 30분 하는 그 무릎 꿇는 그 시간입니다. 그거 못 지켜내면 예, 신앙 가는 거예요. 그냥 알잖아요. 우린 마음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세속적인 인간, 이런 말세적인 인간이 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던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죠. 여러분들은 플레이어인데 심판이나 관계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아, 요즘엔 좀 더 세속적이네? 아, 요즘엔 조금 은혜가 되려나? 아, 좀 그러다 마는구나. 여러분들은 플레이어예요. 여러분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실수해서 공이 빼앗긴 것에 분노하면서 다시 뛰어야 되는 플레이어입니다. 아, 한번 뺏겼어. 아, 내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안 속았어. 제가 끌고 가. 아, 할 맛 안 나. 안 할래. 그래요? 축구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덮쳤어. 근데 다 죽었어. 아, 할 맛 안 나. 나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린 플레이어예요. 최소한 내 인생에, 내 영성에, 내 마음에. 우린 경건의 필드를 지켜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은 4주가 있습니다. 저는 2주를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희소성은 사람에게 굉장한 간절함을 줍니다. 네 번이 남았습니다. 두 번은 뭘 할까? 한 번은 뭘 할까? 어느 때보다도 설교 본문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2주를 투자했습니다. 경건입니다. 경건의 싸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나 세계관의 메시지나 비전의 메시지도 경건의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그 경건의 뿌리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욕망과 자기의 동기부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치의 동기부여로 살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싸움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이상주의자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허탄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는 그런 것일 거예요. 관점을 바꿔라, 이상주의자가 되라. 기독교는 이렇게 위대한 교리가 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저 허접한 교리가 아니다. 대단한 말씀이지 않느냐. So, 이것이 아니면. 전 2주를 여기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듣고, 아, 목사님 한번 열받으면 말 진짜 빨라지는 거 봤지? 라고 말 것이냐. 내가 내 필드로 이걸 가져갈 것이냐. 이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신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기보다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부에 그 말세적인 자기 자신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직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주워들은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분노와 원망에 정당화하고 요즘 세상의 철학과 사고에 빠져서 내 인생 나 하고 뭐 대단한 무식하기 짝이 없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시니컬한 표정으로 난 그딴 거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고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라고 지 혼자 잘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실 뜯어먹을 계획밖에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의 고통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경건을 통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 고통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나 기도회나 어디에도 좋으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의 메이저의 경건의 필드가 아니라면 제가 죄송하죠. 하지만 다른 메이저의 경건의 필드가 있으시다면 거기 가서 꼭 싸우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만큼의 예배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하지만 다른 데 없다면 여기서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행여 주일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자지 마십시오. 한 번 밀리면 두 번 밀리고 두 번 밀리면 세 번 밀리고 그러다가 몇 달 해먹고 1년 해먹고 영적으로 감 떨어져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밀리지 마십시오. 안 밀려야 됩니다. 버티십시오. 미십시오. 쇼핑하듯 다른 사람의 손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맡기지 마시고 밀어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